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 읽었는데요. 아멘 하셨죠? 우리는 지금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골치 아픈 성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성서 연구 시간에, 공부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임의대로 성경 본문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설교 말씀으로는 절대 택하지 않을. 그러나 주어진 성서 일과에 따라서 본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살림교회 19년, 18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어째서 골치 아픈 그 본문일까요? 이 본문 말씀이 골치 아픈 것은 기록된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어렵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로 보면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말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본문 말씀은 국가 권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처럼 관주되어서 국가와 교회의 타협의 근거로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그 복종의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으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주어진 그 체제와 질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대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에서도 이 본문이 현존하는 그 권력 체제를 용인하는 그런 근거로 이해되었습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대 한국 현대사 한가운데서도 이 본문 말씀은 당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970-80년대 수없이 많은 선각자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의 많은 그 선구자들이 교회, 불의한 그 유신체제에 저항했을 때 당시 총리께서, 당시 권사이신 총리께서 왜 목사님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항을 하느냐 라고 인용을 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주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주장이 과연 사도 바울의 평소 주장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 전반을 감안하고 볼 때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주장이어서 이 본문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본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은 세계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 자체를 죄의 노예가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권세가 다 굴복했다.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반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13장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것 같으면, 그 앞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쭉 볼 것 같으면 이 문맥은 전반적으로 종말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몇 주 전에도 이 얘기를 했죠. 단순히 세상 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로마서 13장은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바울의 사상 전반적인 그 입장에 비춰봐도 이 본문 말씀은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자체의 문맥으로 봐도 표면으로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13장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 시기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독립된 구절로서 이 바울이 직접 쓴 본문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가필한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때때로 후기 바울 서신이라든지 고린도전서의 일부 어떤 대목이 참 바울의 사상하고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가필된 것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그런 본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날 현대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 본문은 가필된 게 아니다. 바울이 직접 쓴 게 맞다라고 되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서 가운데 원래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후대의 가필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그 논조를 후대의 가필했으니까 이건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하면 끝나는데 바울이 이건 쓴 것이 틀림없는데 직접 쓴 것이 틀림없는데 이 문맥에서 잘 안 맞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의도로 바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확인하자면 만일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국가 권력 일반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주장한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바울의 전반적인 입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바울이 주장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쓴 것이 틀림없다면 이 말씀은 모종의 특별한 상황에서 모종의 특별한 공고를 하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에 관한 어떤 일반론, 일반적인 그런 원칙을 전개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을 유념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은 국가 권력, 다시 말해서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 자체를 유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권세, 치안관, 통치관 이런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당국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지방의 당국을 지칭한 것은 거대한 그런 하나의 구조로서 제국의 권력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권력을 유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 점을 해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바울의 의도가 충분히 이해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명된 것은 아닙니다. 또 지방 권력이라고 해도 제국의 권력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권세에 복종하라는 뜻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 권력을 유념했다 하더라도 제국하고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세에 복종해라 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그 삶의 윤리를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어째서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바울의 앞뒤 주장을 헤아리면서 깊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아주 깊이 헤아려서 생각을 할 때, 우선 우리가 이 주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주장은 우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제도나 규칙 또는 어떤 질서 그 자체를 곧바로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규율하는 그런 제도 자체를 악마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개념으로 우리가 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일종의 공공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조율하고 규율하는 어떤 공공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틀, 제도,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현대사회 국가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국가 권력 내지는 권력 자체에 대한 논란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양극단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가는 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 국가는 이 어떤 공공성을 구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의 선을 보장하는 하나의 그런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극단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다 금방 압니다. 왜 4대강 개발과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 국민에게 이익이 전혀 안 되는데도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집단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국가는 지배도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울이. 그런 국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러나 우리가 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뭐 했느냐고 또 요구를 합니까? 그럼 국가는 당연히 사람들의 생명과 그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가 뭐냐 하는 것은 논란치가 않은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그 심각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까닭은 그것이 민의에 기초해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이 구현되는 그런 조건 안에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전반적인 주장을 헤아려 판단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을 권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공공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났느냐? 여전히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느닷없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볼 때 왜 느닷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본문이어서 로마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바울의 생각이 잘 집약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전혀 모르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풍문으로 들은 사연,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유념하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해야만 했던 그 사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특수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로마에도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로마에서의 그 유대인은 종종 당국과 시민의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양측면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티나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아주 거센 반로마 항쟁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의 저항이 얼마나 거셌는지는 역사가 다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수없이 저항을 했고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징집도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앙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최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명한 마사다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그야말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반로마 항쟁에 개입했다 하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반로마 항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직접 그 항쟁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늘 잠재적인 저항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불령선인, 언제든지 조선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과 똑같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추방당한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였다면 좀 시끄럽다. 뭔가 이 소요사태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아예 황제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국에 의한 일종의 유대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종종 로마 제국 내에 다른 시민들로부터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유대인의 특수한 종교적 관습을 용인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데는 그들의 신앙을 보장하고 종교적인 관습을 인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황제 숭배만 용인하면 봐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습을 용인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성전세를 내는 것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성전도 갖고 있고 성전에 내는 성전세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특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저놈들이 성전세를 내면 국세는 틀림없이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도 곱게 비치지 않았고 당국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종종 그 시민들로부터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쉽사리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일관되게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지요. 그렇게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바울 서신을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을 향한 비판의 시선 또한 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대인을 공격하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좁은 세계에 대해서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교만하지 말라 하는 권고를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그런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골치 아픈 이 본문 말씀의 그 진위는 바로 공공의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유대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그 또 상당 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이방인들이 일반적인 그 이방인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또 이방인들이 이제 많은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질서에 반기를 둠으로써 그것이 그 사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는 그 사태 그것을 바울은 깊이 유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골치 아픈 이 본문 말씀은 제국의 어떤 질서를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질서에 봉사해라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제국의 질서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특별한 권고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유념한 것은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여기에 일반적으로 권고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아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일상의 공공성을 지킴으로써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깨닫고자 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취지를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 등장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 이야기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정당화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권세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않은 그 권세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힘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읽힌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은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공공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역할, 바로 거기에 그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맥에서 차지하는, 그 뜻하는 그 말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 그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의 희망의 그 근거로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그 전후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대의에 비추어서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의를 이루는 방편으로서 공공의 질서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사회적 번역이다.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 말씀인데 그 사랑의 대의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마음과 마음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공공의 질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새긴다면 그런 의미를 함축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로부터, 그로부터 벗어난 권세가 그 자체로 결코 정당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한 공공의 질서, 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이지 그로부터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다 합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2000년 동안입니다. 2000년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 권력에 의해서 곡해되고 남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수없이 남용됐습니다. 모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목회자를 비판했다면 큰일 난다. 죄종을 비판했다면 큰일 난다. 이것도 다 이런 관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라 하는 것을 이 본문을 근거 삼아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남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동시에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부터 그런 권력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더 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1934년 독일 고백교회의 유명한 바르멘 신학사는 바로 나치가 히틀러가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을 때 아니요 라고 외쳤던 아주 유명한 바르멘 신학 선언이 있습니다. 1933년 유명한 보네퍼 목사가 주도했던 보네퍼 목사와 신학자 칼 바르트가 주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대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바르멘 신학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이렇게 바르멘 신학선언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저항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독일 고백교회 그의 신앙 고백만은 아닙니다. 제2의 세계 그리스도교 기독교 역사에서 제2의 바르멘 선언이라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선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독재 정치는 법과 설득에 의한 통치를 파괴하고 있으며 현재는 폭력과 위협만으로 통치하고 있다. 사회는 정글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실로 하나님 외에는 법을 초월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권력이란 하나님이 정의와 질서를 인간 사회에 유지하려고 권력자에게 이탁한 것이다. 누구든지 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이탁한 그 정의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 2000년 동안 곡해되는 그 와중에도 이 본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지키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최대한 이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을 일깨울지언정 이 말씀이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새긴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